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인데요. 전체적인 그 내용은 고린도 전후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운데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연약함을 자랑함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이 교회, 고린도 이제 전후서가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이 몇 차전도 때 세운 교회인가요? 1, 2, 3밖에 없어요. 원래 요즘엔 4지선 다형이 아니라 5지선 다형이라 그래갖고 옛날에는 4번까지 썼고 코카콜라면 찍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오지선이니까 참 찍기 어렵게 됐죠. 어쨌든 간에 2차 전도 여행 때그 세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리스 지역, 그리스 지역이죠. 이제 지중해 그 위에 그 그리스가 있고 그 위에 또 이제 이탈리아가 있는데 그리스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해당합니다. 지금 그 지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고린도 그 지역이 지금 명칭은 아마 이제 좀 약간 다른데 그 코린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명칭을 그냥 우리식 발음으로 해서 이게 고린도라고 하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구글 지도를 보니까 코린트라고 하고 그 항구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그 강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이제 그 고린도 내용,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좀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이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고린도전서 무슨 내용? 고린도 교회가 그 어떤 교회고 이런 거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도 공부하면서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는 그 로마 제국의 당시 로마 시대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 로마 시대 때그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 상업과 문명, 그 특히 이제 부패함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고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그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아마 이제 기록한 것은 바울이 한두번 정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러니까 1차 때는 1년 반 정도 머물렀고, 2차 때는 그냥 그렇게 오랜 시간 안 머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기 전에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볼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우리가 잘그 배웠듯이, 이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은사. 우리가 은사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이 하나님의 선물은 풍성했는데 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영적으로 어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바울은 아까도 누가 이제 아까 우리 임원섭 형제님이 잠깐 언급을 이제 오전 성교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왜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더 이렇게 그 생각하게 되고 그런 표현을 아까 오전에 성경부터 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잘하고 훌륭하고 뭐 말만 하면 착착 듣고 이런 교회였으면 그냥 권면 몇 마디 하고 기도하고 이럴 텐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 어린 교회였어. 그러니까 바울이 늘 마음 안에 이렇게 마음이 가는 정말 더 신경 쓰고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별로 우리가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보다는 그게 좀 잘 안 되고 못하는 사람한테 더 신경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표현할 때 극진히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 안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그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권면하고 또 고린도 전서 말고 후서에서 또 그들을 이제 또 권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제가 뭐 고린도 전서를 지금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내용과 관련된 내용만 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 이제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많은 그 안에 이제 연약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이제 이루어진 그런 이제 교회인데 거기에는 뭐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 다른 데서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안 하는데 바울의 사역과 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 변호를 특별히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된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랑한다, 자랑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거의 고린도전서에 상당 거의 많은 내용이 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더라고요. 바울은 이제 이 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본인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보니까. 바울이 잘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과 사도직을 그들에게 변호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만 20회 이상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랑해놓고 원래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나 이런 사람 얘기해놓고 돌아서면 내가 좀 뭐 잘못했나 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바울도 사실은 자신의 어떤 사역과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 아닌 자랑을 한 건데 그게 상당히 이제 마음에 걸린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어리석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나 이러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연약함이다 이렇게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 특히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제목이? 연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뀌는 많은 것들이 있죠. 구원받게 되면 바뀌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한 가지가 이제 가치관의 변화인 것이죠. 가치관의 변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동안은 우리가 믿기 전에 가치가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무가치해 보이는 또 이제까지는 무가치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연약함, 또 자랑 이런 단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이러한 그 단어에 대한 관점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이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불리한 거. 예. 지금 불리한 거죠. 말 잘못하면. 연약한 거는 예, 좋은 거 아니죠. 예, 나쁜 거죠. 우리가 연약한 거를 좋다고 말하진 않죠. 연약하다는 것은, 이게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예. 연약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것을 사람은 좋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얘기 몇 마디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 생각해 보면 그 중에 몇 마디 안에 내 자랑이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잘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든지 해보세요. 결국은 나 잘났던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사람 자랑하길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라면 당연히 연약함보다는 자랑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연약함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또 자랑하는 것만이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관점이 바뀐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연약한 거? 이거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남보다 못한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랑은 뭐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잘났다는 겁니다. 근데 연약함과 자랑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이거는 그래서 어불성설인 거죠. 이치에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연약함이라는 이제 연약함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이제 찾아보니까 저는 그 그리스어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게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거를 찾게 됐는데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그 그리스어로 우리가 구약 성경은 그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돼 있고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돼 있나요? 그리스어. 금방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리스어.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문제 풀 때 보면 꼭 문제 안에 답이 숨겨 놨는데 그걸 못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약함이라는 그 단어는 이제 제가 그리스어를 해석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아스데니아라는 그 그리스어가 이제 이 연약함이라는 그 단어를 그렇게 그리스어로서 아스데니아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스데니아는 그 원래 그 아스데네스라는 그 단어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아스데네스라는 뜻을 보니까 그 그리스어에서 이제 우리가 영어도 그렇지만 A라는 게 부정 접두사, 그 부정적인 의미,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 아스데네스에서 이 A에 해당하는 그 I에 해당하는 A가 부정 접두사이고 스데노스가 그 힘, 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 강함의 반대인 건 뭐예요? 약한 거, 힘이 없는 거. 강하지 않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이 아스데네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그리스어 이제 아스데네스라는 단어를 이제 찾아보니까 한 38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게 38번은 아닌 것 같네. 예, 이게 죄송합니다. 이 단어가 어찌됐든 간에 이 단어가 이제 이 약함 이런 표현으로 이 약함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그 아스데노스 데네스라는 이 단어는 약하다라는 뜻이고요. 남들보다 못하거나 부끄럽고 뒤처지고 숨기고 싶고 자랑과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랑하다, 자랑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것도 이제 그리스어를 제가 보니까 그 이제 그리스어로 카우카오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카우카오마이. 제가 이걸 공부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우카오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이제 어떤 영어로 이제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냐면 카우카오마이는 그 영어의 이제 보스트 자랑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고요. 글로리 영광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고요. 또 리조이스라는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 카우카오마이라는 게. 근데 성경에 이제 제가 아까 이 그 약함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자랑함이라는 단어가 약 38회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가 약 38회 정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 카우카오마이는 자랑으로 번역이 됐어요. 자랑, 보스트 이런 걸로 자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몇 구절, 한 세네 구절 정도가 기쁨으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해요. 그 의미를 잘 따져보면 여러분 자랑하면 기쁘죠. 예. 기쁘잖아요. 나 잘났단 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자랑하면서 이게 기쁨과도 연관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자랑하면 또 영광, 이게 자랑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영광을 얻는 뭐 그런 의미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연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특별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연약함을 자랑한다라는 표현을 많은 부분 포함,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드러내고 원래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숨기고 싶은 건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바울이니까 가능했죠. 바울이 사실 우리는 연약한 거는 사실 숨기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내 부모도 내 연약함을 아는 거를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것만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도 이러한 그 바울은 이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 왜 자랑하게 되었는지, 굳이 또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연약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원래 바울이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약한 사람은 아닌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기꺼이 그러니까 약함을 취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약함을 취해야만 했는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린도 후서의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굳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기꺼이 약해지고자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연약함을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칠때 거기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도 뭐 했겠어요? 같이 돌 던졌을 거예요.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이 바울이 기꺼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연약함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교회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니. 예, 지금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아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파당을 나누고 있어요. 예, 파당을 나누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 나는 이렇게 위대한 바울과 같은 팀이야. 그러면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예, 같이 예,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예, 같이 그 편승해서 예, 멋있는 사람 되고 싶은, 자기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들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편가르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 자기 잘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속성 중 하나가 예, 자기를 세우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예,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예, 나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세우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 자신이 연약한 자가 되겠다, 연약함을 취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오 세우라고 주신 것인즉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지체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연약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아가서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또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거니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바울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연약한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스파르타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았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을 우리가 강하게 채찍으로 다스리기보다는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을 취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연약함에 둘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약해질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노라. 또한 우리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보노라. 바울이 스스로 약해진 것은 그들이 자신 이 바울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강해지고 완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약함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풍족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 매우 어리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아기에게는 젖이나 우유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면 곧 체하고 탈이 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고 사람들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찾기 힘든 그런 죄들도 나타나는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교회였어요. 바울은 영적으로 어린 고린도 교회를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보낼 때는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직접 만나고 대할 때는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고 그들을 부드럽게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너무 연약하다. 그러니까 그는 편지로서는 담대해 보이지만 우리를 대할 때는 너무 약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비방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기꺼이 너희들을 위해서 연약한 것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속에서 불이 났을 것입니다. 바울의 성향을 보면요, 사실 바울도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거 보세요. 바울이 아주 부드럽고 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운 거, 여러분 바나바 형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러지 않았어요. 엄청 대판 싸웠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기꺼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는 자신이 약함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게 성장하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될 때 참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강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억압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복종하게 만들지만 스스로 순종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과 환난, 그리고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여태까지 겪었던 거, 바울이 알고 있던 그 주님에 대한 지식을 보면 아마 고린도 교회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도무지 잘하지 않는 이 교회에 1년 반 동안 가르치고 또 한 번 더 가서 가르쳤는데 그래도 여전히 파당을 나누고 또 그들 안에 있는 그 육신의 그 죄들을 볼 때 바울 안에 막 한번 대판 뒤집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약해지겠다, 너희를 섬기고 기다리고 인내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지체를 세우는 거, 이것이 때때로 우리들이 약함을 취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강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훈련이고 또 좋은 교육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보니까 주님의 권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연약함을 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게 여러분 그냥 좀 어느 정도 아프면 우리가 좀 견딜만한데 바울은 이게 상당히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하게 세 번 정도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습니다. 삼세판. 딱 세 번 기도한 것 같아요. 바울이 세 번만 기도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주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면, 우리가 보통은 그러잖아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노라는 응답을 정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노도 기도응답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 했냐면, 내가 세 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돼, 왜 안 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건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질병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으로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질병이 이것이 은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때때로 우리도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들이 우리가 겪을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에서는 또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을 때 상당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많은 병자를 고쳤고 심지어는 손수건만 지나가면서 그냥 탁 던지면 낫잖아요, 병이.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손수건만 탁 지나가서 턱 던지면 그냥 갑자기 그 질병에 걸려진 사람이 막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 질병 하나 못 고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나 병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물론 성령님께서 고치시는 거지만, 바울이 얼마나 이 참 면목이 안 서겠어요. 좀 아마 상당히 이게 난감한 그런 형국이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분명한 응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주님의 뜻을 알고 나서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셋째 하늘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본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로서 많은 고난을 견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어디에 가서나 대단한 사람으로 아마 여겨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데는 아마 구름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나는 안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교만이 나올 만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러한 바울에게 육체의 연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람에게 숨기고 싶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었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연약함이 없었다면 자신도 교만하여 넘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바울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 그것은 얘기 뭡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을 모든 일에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권능이 바울에게 머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약함이 없는 것이 교만한 것보다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권능이 머무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이 권능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자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연약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나는 연약함 없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라든지 어떤 사람은 성향적으로 성격이나 뭐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연약함을 주신 것 같아요. 허락하신 것 같아요. 안 그러신 사람들은 좀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것이죠. 이게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연약한 이게 참 잘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좀 이게 쉽게 고쳐지는 문제면 연약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 뭔가 일을 하거나 할 때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하고 이런 거를 좀 잘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좀 제가 이제 저의 약점인데 그래서 일을 좀 잘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자매한테 많이 혼나기도 해요. 근데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도 해보고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뭔가 좀 신중한 일 할 때 주님께 더 매달립니다. 주님 제가 이거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먼저 가셔서 이 일 좀 대신 해주십시오. 제가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게 미리 좀 다 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사실 그런 경우 상당히 그 제가 실수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 길을 이렇게 그 내 실수까지 알고 미리 이렇게 해결해 놓으신 거를 상당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저도 많이 놀래고 주님 믿기 잘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러한 그 연약함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에 대해서는 좀 이해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자기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내가 잘하는 걸 다른 사람이 못하면 저 사람 저런 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못하는 거를 볼 때 똑같이 본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저의 연약함을 이제 인지하고서부터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옛날에는 좀 비판도 하고 어이 저 사람 저런 것도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 속으로 겉으로 안 하죠. 겉으로 대놓고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안 하죠. 속으로만 어휴 진짜 답이 안 나오네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 저도 연약한데 잘 안 고쳐진데 저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만져주십시오 이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 보면 너무 연약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요. 형제들은, 자매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우리가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 바울이, 자기가 강한 사람이었는데도, 기꺼이 자신이 연약하다, 연약한 것을 취한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랑한다는 건 그걸 기뻐한다는 거란, 아까 말씀드렸죠. 기뻐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연약함을 배우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을 보니까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우스운 거죠. 그런데도 자랑하고 싶죠. 우리 집에 돈, 한 현금으로 한 5억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 좋은 차 사면은 막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그 곳에 취직하고 막 그러면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진정으로 자랑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거죠. 자신을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바울도 그것이 어리석은 거라 그랬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한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거,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도,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우쭐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음에 빠지게 합니다. 심지어는 약하게 보이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았다라는 것을 까먹은 거죠. 예,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면 우리의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봤죠. 예, 자신이 기꺼이 연약함을 취하여 그것을 자랑하고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꺼이 연약함을 취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이유 중에 마지막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예.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왜 기꺼이 약함을 취했는가,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약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약함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은 약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스스로 약함을 취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연약함을 취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약함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채찍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걸 받으실 만한 사람입니까?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러신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심판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 기꺼이 예수님이 연약함을 취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을 얼마든지 호통치고 얼마든지 그들을 위해서 강함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 우리가 매로 다스리지만 연약한 것은 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예, 아멘입니다. 예, 맞죠.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겠죠.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취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했던 것은 이것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고 숨기고 싶은 것이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연약함이라면 저는 이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한 연약함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것을 취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연약함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연약함, 이것을 스스로 취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